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20일 수요일 언약 1. 마침내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이 언약은 생명의 약속이었다.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난 직후 맞이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노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창조 사건이었던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지만 그 두 예배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노아는 제사에 의지해야 했다. 이곳은 성경에서 제단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다. 이 제사는 가장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드려졌던 제사인 번제였다. 노아에게 있어 이 제사는 그를 살려주신 창조주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제물이었다. 창세기 9장 2에서 4절을 읽어보라. 홍수가 인간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홍수의 영향으로 인해 예전처럼 식물로 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는 본래의 창조 때와 비교하여 사람과 동물들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 식물로 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홍수 후에는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했으므로 둘 사이에 무서움과 두려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게 되었을 때 에덴에서 누리던 것과는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었다. 첫째, 모든 동물이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안은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두 번째 제안은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새로운 명령이었다. 교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해 먹을 식물이 없던 사람들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육식을 허용하셨다. 묵상.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제안에는 어떤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까? 적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는 일 또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된 경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때까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사람이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파멸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부득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육식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위생적인 식료는 아니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널리 하게 되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28.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좋은 누리 양의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피서를 갔다가 실종되었던 한 소녀를 찾기 위해 동원된 인력만 5,700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무사귀환을 소망했던 이 사건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됨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좋은 누리 양을 처음으로 발견한 박상진 상사의 인터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고등학생 딸이 있어 조양 실종 사건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좁은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체구 여자아이가 쪼그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어보니 의식이 있더군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이 기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는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해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아말렉은 누구인가? 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아론과 훌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며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함으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먹을 물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차례대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출애굽을 경험하며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기까지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추라기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봄이 되어 광야에 이제 물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야 할 시간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실 물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떨어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불평 없는 불평을 다 하다가 이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이 잘 안 풀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불평 안 하고 여전히 감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의를 하면 될까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했는지 영감의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 길을 나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한다. 모세는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과 의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석의 글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그것을 가져갔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준비된 돕는 자에게서 도움을 발견하였다.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마사라고 하는 이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과 불신의 말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실 때할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범죄의 시초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경험하고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익힌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전쟁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고 실전에서 그 전쟁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이제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던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팡이가 맹독성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맹독성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는지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지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지난 5월에 목회자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기 위해 설악산에 올라갔다가 찍은 뱀의 사진입니다. 그뱀 주위에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다들 그 뱀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룹도 뱀을 보며 그 뱀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생각했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사실을 과연 모세가 몰랐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많은 뱀을 잡아보았고 뱀을 만났던 모세는 머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을 부리는 사람은 대개 뱀의 목을 잡아서 손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도록 명령받았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제 지팡이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능력도, 건강도 많았는데,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모세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함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논리적입니다. 그러니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논리에 맞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제 내가 꼬리를 잡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 앞에 아론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무엇을 던져야 할 차례인가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지팡이를 던졌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을까요? 던져서 기적을 경험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바로왕 앞에서 누구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지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도 준비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론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를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10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날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사건을 세 번째 재앙이었던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옆에 말을 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곁에 두셨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동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아멘을 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뱀이 던져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했지만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세상이 비슷해 보이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네 번째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아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이고 말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합쳐져서 죄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을 살펴보면 에서의 손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아말렉들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항상 모략을 피웠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을 살펴보면 기드온 군대와도 전투를 했고 그때 패배를 했고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전투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본문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2019년 우리나라는 정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너나 할것 없이 온갖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구나 다 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생각이 없고 모자란 사람 같은 취급을 받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고 주장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침묵하며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세상은 지금 많은 소리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을 눈감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전까지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그들의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노예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엄중하고 긴박한 일들입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난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의 식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팡이를 들고 말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전장에서 전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힘든 일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전쟁 상황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단과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 문제들 앞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정숙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간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이 집사님은 박사과정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논문 마무리를 2개월 앞두고 갑자기 남편의 손에 마비가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점점 마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렸던 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38살, 8살의 아들과 2살 된 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정숙 원장도 35살, 참 젊은 나이였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논문은 남편이 말을 하면 아내가 타이핑을 치고 그렇게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련이 온 것입니다. 남편의 병은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병은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모든 간호는 우리 정 원장 몫이었습니다. 5년 동안 밤에 간호를 하는데 하루에 10번에서 20번을 깨는 것이었어요. 추우면 덮어달라, 더우면 벗겨달라, 간지러우면 긁어달라. 이때 정 원장의 소원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다 불평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가능하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힘들어도 저녁 예배까지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정 원장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퍽퍽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그날부터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남편이 10번밖에 안 깨었네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남편이 침이 어제보다 덜 나왔네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번 가을에도 남편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 과부되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요.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가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 욕심이라면 우리 남편 주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 원망 안 할게요. 그렇게 8년간 기도 후에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위에 봉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도가 이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시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을 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였던 것이 불신뿐일 때, 불평의 기도 대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숙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믿음의 고백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루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감사로 문을 여는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접는 잠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하루를 잘 지냈으니 감사하다 고백하며 그날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행여 고통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더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이라 해도 고통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만 변화시켜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모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희 아들들이 때때로 벌을 받기 위해 엄마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있을 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의 손에는 지팡이까지 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해 그 손을 함께 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람의 노력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을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우리와 사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속하여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2장 나의 회심. 주님께서 나의 특별한 시련을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그처럼 무가치하게 보이는 자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어린 긍휼에 대한 이 귀중한 보증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숙인 그 짧은 시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하여 배웠다.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내게 와서 얘야, 예수님을 발견했니? 라고 물었다. 내가 네 라고 대답하고자 할 그때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정말로 발견했구나. 그분의 평안이 내게 있어. 내 얼굴에 그것이 쓰여 있어. 나는 거듭거듭 내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신앙인가?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주장하기에 너무도 벅차고 너무도 훌륭한 특권인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언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지만 구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느꼈다. 이내 집회는 끝나고 우리는 집을 향하여 출발했다. 나의 마음은 온통 우리가 들은 설교와 권면과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천연계의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보였다. 구름과 비가 집회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감정은 기후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는 태양이 밝고 명랑하게 비치고 빛과 온기를 세상에 쏟아놓았다. 나무와 풀은 더욱 생기를 띠고 하늘은 더 한층 푸르다. 대지는 하나님의 평화 아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은 나의 마음의 구름과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어둠 침침한 것을 몰아내버렸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영으로 생기를 얻어야 한다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변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다. 나무는 더욱 아름다웠고 새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그것들은 노래로서 창조를 찬양하는 것 같았다. 이 행복이 지나가 버려서 내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귀중한 증거를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포틀랜드에 우리 집이 가까워오자 우리는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말이 감사와 기쁜 호산나처럼 들려왔다. 나는 어머니께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왜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장막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나는 그때 어머니 눈에 고인 눈물의 이유도 어머니가 겪은 경험을 상기시켜준 내 순진한 말을 듣고 어머니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있던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꽃을 좋아해서 꽃을 가꾸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분이셨다. 꽃들로 집안을 멋지게 가꿔서 자녀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우리 집 정원이 내가 돌아오던 그날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관목과 봉오리와 꽃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무언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듯이 보였다. 정원에는 샤론의 장미라는 아름다운 분홍빛 꽃이 있었다. 나는 그 꽃에 다가가 섬세한 꽃잎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던 일을 기억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옷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에봇은 무슨 목적으로 입었으며 어떻게 만들었나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평범한 옷이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구별된 의상이었나요? 평범한 옷과 구별된 의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인과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봉사와 입는 옷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위해 구별되었으나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으며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택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보조하여 성소 봉사를 했으나 결코 성소의 장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의 봉사는 뜰에 한정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뜰과 성막의 첫째 칸에서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이동시 성전 기구들을 덮어 운반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레위인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습니다. 그것은 그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두 건을 썼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과 다를 뿐 아니라 훨씬 화려하고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직조했고 보석으로 인하여 광채가 났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그 위에 입었습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겉옷인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평범한 옷이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구별된 의상이었나요? 시대소망 709페이지.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도에 있어서나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이 지상 봉사에서 나타나야만 한다. 완전함만이 하늘 봉사에 신성성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간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였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대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에봇은 무슨 목적으로 입었으며 어떻게 만들었나요? 출애굽기 39장 2절.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에봇은 두 부분으로 된 제사장의 겉옷 또는 조끼로서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어 어깨 바지 둘로 이를 함께 묶고 에봇 위에 매는 띠라는 띠를 허리에 맸습니다. 그것이 허리띠처럼 몸을 둘러 에봇의 두 부분을 제자리에 붙들어 매었습니다. 이 에봇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지었으며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대제사장의 어깨에 놓아 에봇을 연결하고 고정시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마노 두 개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각 여섯 개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새겨진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다닌 것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되찾은 목자는 기쁨에 못 이겨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모아 즐겼습니다. 목자의 어깨는 안전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깨는 정권과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상의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격려와 확신을 안겨다 줍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 붙어있는 흉패는 어떻게 생겼으며 흉패를 입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9장 8절.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부조화 선지자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열두 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열두 보석들이 네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시편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한다.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뜻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다.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두 건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 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자기 옷은 믿음과 품성에서 견고하게 남아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품성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혼인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과 다를 뿐 아니라 훨씬 화려하고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모든 기구의 제작을 마친 후에 그것들이 규정대로 되었는지 승인을 받기 위해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